설교 본문은 창세기 4장 4절과 5절 상반절입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상반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회복을 부르짖습니다. 즉 우리의 예배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한 반증의 소리를 듣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회복을 부르짖는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회복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하여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즉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두 문제가 영과 진리 둘 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때때로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참 난처한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구약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야훼 하나님은 과연 그 예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참된 예배를 이런 방식으로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실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즉 구약교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를 받으셨는지, 계시 발전을 통해 오늘 우리는 또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 문제의 답을 얻어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정의되고 예배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정말로 예배 회복이며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막연히 어떤 세월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일 것입니다. 그러니 역사상의 어떤 한 날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을 원문을 직역하면 그 날들의 끝에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여러 날들이 있고 그 날들의 끝, 즉 마지막 날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날들의 끝이라는 것은 창조의 날들의 끝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상징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도 안식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상징, 인간은 타락후에도 안식일을 계속 지키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이날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아 본문의 사건이 안식일에 난 일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더욱 알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날 예배했습니다. 안식일날 가인과 아벨이 예배했습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첫 안식의 날에 계시 역사상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안식 제사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내용을 히브리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즉 아벨이 예배를 통하여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아벨이 예배를 통하여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죄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예배를 통하여, 아벨은 제사를 통하여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을 두고 가인과 아벨을 말씀하시면서 가인 그와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벨 그와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배함에 증거로서 의인이 되어졌다라는 그 표현과 아벨 그와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했다라는 내용으로서 그가 의인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예배를 다루면서 히브리서 기자의 방식으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가인 그와 그 제물, 아벨 그와 그 제물을 다루지 아니하고 더 나은 믿음의 제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참된 교회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말라기에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행위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지적합니다. 말라기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불량자로 살아가던 그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불량자로 살아가던 그들의 그 제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물로 제사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야훼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그와 그 제물을 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대제를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첫째, 야훼 하나님께 드린 가인과 아벨 그들은 누구인가? 둘째, 야훼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드려야 할 제물은 무엇인가? 셋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야훼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의 호소를 들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전 시간에는 이 첫 번째 내용을 생각합니다. 첫째, 야훼 하나님께 드린 가인과 아벨 그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가인과 아벨 그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인도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가인도 그의 직업에 맞게 예물을 드렸고 아벨도 그의 직업에 맞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봉사한 대가로도 드린 그런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물이 문제 있다라고 말할 만큼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어떤 형식보다 예배의 내용이 중요하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당신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식이 없다면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내용이 없다면 형식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형식을 갖춰도 내용이 없으면 그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용을 갖춰도 그것이 형식에 맞지 않으면 형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이 없는 내용은 정말로 두려운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과연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나 지금 에덴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치 아담이 에덴에서부터 추방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에덴에 추방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고 에덴이라는 지역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은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우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겁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저주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겁퀴를 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저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여인에게 내렸던 해산의 일들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이 노동하였다고 하는 사실도 또한 기록이 됩니다. 이후에 아담이 930세에 죽었다라는 내용도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죽음과 그리고 네가 수고하여 먹을 것이다 라는 내용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었다라는 내용은 우리는 4장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까? 많은 추측가들은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두고서 땅의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땅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어려운 어떤 가시를 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성경이 가시와 엉겅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시와 엉겅퀴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고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자연이 어떻게 변했는가,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가 정말로 자연 속에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기 때문에 맨발로 걸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웃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풀게 될 때 땅이 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풀어야만 합니다. 땅이 낸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대부분이 땅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밟을 수 없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땅의 개념이 그렇게만 해석될 수 있는가? 우리는 창조의 시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 있는 것을 다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섯째 날 창조일을 마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땅의 흙으로 창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장 7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단순히 육시라고 그렇게만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땅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듯이 그 땅의 흙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말할 때 땅이 땅의 흙으로와 연관성을 생각합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땅에서 아담이 창조되어졌습니다. 땅의 흙으로 아담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시와 엉겅퀴를 어떻게 성경은 풀어가게 될 것인가라고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즉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사단은 계속하여 가시나무를 땅에서 나게 해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이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이 원어와 엉겅퀴라고 하는 이 원어 두 단어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게 될 때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한은 가인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입니까? 아니면 가인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인 것입니까? 가인은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려지고 있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거듭거듭 묻습니다.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까지도 가인은 속이고 있는 그런 결과를 드러냅니다. 이처럼 가인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예배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안식의 나라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추수한 농사의 농산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물은 잘못된 제물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생각할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죽이러 갈 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악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앞에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시와 엉겅퀴가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땅에서 이런 것이 자랐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땅에서 난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땅의 사람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화친이나 결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보고 두려워하여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 족속을 두고 가시나무라고 말합니다. 이방 족속을 두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언약 바깥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가시가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사사 기드온이 죽고 그의 아들 중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왕대심의 원리를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에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은 요담이 한 말씀을 전합니다. 나무들의 비유로서 말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자신들의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이 세 나무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우쭐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타났다라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그때 이 백성들은 가시나무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사기 9장 14절에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하매 이 요청 앞에서 가시나무가 15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가시나무의 비유, 여기 가시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을 이야기합니다. 요담이 이것을 두고 너희가 정당하지 않는 왕을 세웠고 스스로 우쭐대는 가시나무 같은 왕을 세웠다. 즉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만하고 있는 그 왕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나무 그늘에서 쉰다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백성을 찌르고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찌르고 힘들게 만드는 왕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신명기에서 또 사무엘서에서 이 왕은 이런 왕입니다. 이방 왕과 같은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착취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16절에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로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드온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는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대한다면 너희가 가시나무를 세울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방에 대한 가시나무 그리고 언약 안에서 가시나무를 설명합니다. 또한 언약 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는 임종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에 그러나 사악한 자가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즉 땅에서 낸 그 가시나무 엉겅퀴 이 엉겅퀴는 단순히 땅에서 자연적으로 어떻게 자라난 잘못된 자연 어떤 현상에 나타난 나무가 아니라 도리어 이것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에 대항하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항하고 있는 그 사람들 땅이 낸 사람들을 두고서 가시나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통치가 다스리던 다윗의 통치 때에 언제나 복과 희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도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들 벨리알과 같은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갈까요? 좋은 교회 가면 문제 없겠지요. 개혁교회 가면 아무 문제 없겠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도 문제는 있습니다. 언제나 그 속에서 사악한 자가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말씀으로 서로 훈계하고 교제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키워가실 걸 기대하는 것이지 우리는 완전한 교회로서 개혁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된다라는 리폼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시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 33장 12절에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을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괴롭히는 아수르를 굽는 횃돌 같겠고 파멸의 완전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굽는 횃돌 같은 재만 남아있는 아수르의 파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한 이것을 베어서 불 사르는 가시나무에 비교하면서 파멸의 신속성을 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시나무 태워보신 일 있습니까? 참 잘 탑니다. 그죠? 근데 뭐 이스라엘 가시나무는 똑같은 나무는 아니겠지요. 근데 어쨌든 이 아수르를 두고서 베어서 말린 가시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구약에서 가시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항하는 사단의 도구를 두고서 때때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가시나무는 땅이 낸 어떤 한 나무가 아니라 아담을 만들었던 그 땅에서 나온 한 나무를 이야기할 때 가시나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 그와 그 제물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왜 받지 않는가 믿음으로 드러나였다. 그가 악한 자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반증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예수님은 가시나무를 거짓 선지자들로 설명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가시나무 즉 나쁜 나무들로 참된 선지자들은 좋은 나무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습니다.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포도를 이야기하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죠.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원을 이 가나안 땅에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덜 포도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와 이 무화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참된 언약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그리고 그들을 이런 열매를 딸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즉 가시나무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낸 사람, 땅에서 나타난, 즉 저주받은 땅에서 나타난 그 사람들은 바로 이방인들 말하는 그 가시와 그리고 언약 백성들 가운데 가시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시대의 거짓 선지자나 사단의 사자들을 두고서 육체의 가시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우리는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질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사용되어졌던 용어의 용례를 바라보게 될 때 이 용례는 어떤 면으로 보면 안질이라는 말들보다 오히려 그 당시에 자만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긴장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이방인들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그 유대주의자를 향해서 경고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유대주의자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면 더 해석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육체적인 가시, 즉 유대주의자들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인과 아벨의 그와 그 제사를 할 때 그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였고 그는 가시나무였습니다. 땅이 가시와 엉겁퀴를 내었다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사장으로 넘어와 여인이 해성하는 고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아담이 땀을 흘리는 가인과 아벨이 농사지어야 하는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담은 930세에 죽는 그 죽음까지 모든 저주가 다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땅이 낸 가시와 엉겅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이 낸 가시와 엉겅퀴는 이미 성취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이 낸 가시와 엉겅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고 하나님이 말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시나무가 되어져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약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이들은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때로 아벨처럼 나약해 보여서 순교를 당할 그런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아벨처럼 순교를 당한다고 하여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가시나무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혹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가시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교회 안에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 생각만을 가지고 사람만 많이 모여드리는 예배이고 정성만 드리는 예배이고 그리스도 은혜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즐겨하고 언약의 말씀을 성경을 뒤로 한 채 아니면 성경을 도구로 자신의 생각을 세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예배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정당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가 얼마나 큰지를 노래합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들이 얼마만큼 많은 학문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엉겅퀴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가시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인이 악한 자이듯이 악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가인이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비록 저주받긴 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교회가 또 다른 언약 안에 있는 교회인 아벨을 핍박하였습니다. 아벨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방인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 교회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시나무가 우리의 왕이 되지 않도록 왕 대신 야훼 하나님을 모시고 그 왕이 다스리도록 가시나무의 말과 가르침을 버리고 주의 말씀, 주의 가르침을 따라야만 합니다. 가시나무는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모든 아이를 돌봐주고 우리에게 오면 이사할 때 모든 걸 책임져주고 우리에게 오면 너희 가정 가운데 어떤 질병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우리에게 오면 장례 문화 절차를 모두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기에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시나무에는 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가시나무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비록 안식의 날에 그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때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아벨처럼 교회가 순교하는 일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혼인 자체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스데반은 이 간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들어갈 그 나라의 모습을 그는 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참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게 될 때, 주의 백성들이 참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시나무에게 접붙임 받지 않아야만 합니다. 가시나무의 말을 듣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복음을 받아들입시다. 구약의 언약의 배반자들은, 즉 가시나무들은 교회 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거듭거듭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들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정말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정말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가시나무가 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때 참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주의 부활의 날인 또한 주의 날인 이날에 우리는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가시나무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 보십시오. 우리는 가시나무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로 가시나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까? 혹이나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열매로서 의로운 자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땅이 가시나무를 내었습니다. 땅에서 가시나무가 흘러옵니다. 그 가시나무는 언제나 말씀에 대항하고 언제나 교회에 대항하고 교회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벨은 죽고 가인은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를 주시사 셋이라고는 아들을 주시고 다시 한번 더 당신의 나라가 지속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후 예배 때 가시나무인 이 가인이 드렸던 제물과 그리고 참 포도나무인 이 아벨이 드렸던 제물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 가인은 가시나무입니까? 그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가시나무입니다. 그는 무슨 말씀을 버렸습니까? 그 내용은 오늘 오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이나 한번 다시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자입니까? 혹이나 여러분 내 예배는 내가 정성스럽게 드렸다라는 것으로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 주신 양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아멘.